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의 움프카 대학에서 1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의 신병은 현장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총격 사건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대학 근처에 가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움프카 대학에는 3천 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일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군사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30일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양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전투기들과 러시아 전투기 간 우발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담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인 엘리사 슬로킨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난 뒤 충돌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긴급 군사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1일 시리아에 이틀째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공군기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의 사령부 한 곳과 탄약창고 두 곳 등 12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공습 작전이 ISIL뿐 아니라 일부 반군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일 공습의 표적이 되는 반군들은 잘 알려진 조직들이며 이는 시리아 정부군과의 협조에 따라 선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시리아 공습은 오직 ISIL과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평화가 아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합의라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란은 수십억 달러 자금을 확보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겨냥한 이란의 로켓 공격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 유엔이 이스라엘 편에 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서남부 광시자치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30일과 1일 광시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병원, 상점 등에서 모두 18건의 우편 폭탄이 연쇄 폭발해 최소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안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3살의 웨이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웨이 씨는 배달부들을 고용해 폭탄 우편물을 여러 시설에 배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인터넷 매체는 용의자가 노동교화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시설을 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도심의 빅토리아 광장에는 그동안 난민 400여 명이 천막촌을 형성한 채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대부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들이 비교적 좋은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1일 버스를 동원해 광장에 있던 난민들을 갈라치 올림픽 선수촌까지 수송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한국군이 2017년까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과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면 미군 15만 명의 파병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도 1.5에서 3미터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도발과 대결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길로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거듭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대신 한국과 국제사회가 내밀고 있는 협력의 손길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군 장병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여러분의 애국심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대결로는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발전 그리고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고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국민들의 결집된 안보 의지가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국방력의 기반이자 최고의 무기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만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장병들이 북한 도발에 맞서 전역 연기를 신청하고 예비군들이 자원 입대 의사를 밝힌 일을 상기하며 국민에겐 감동을, 북한에겐 강인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 방지 방안 등을 담은 8.25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서도 장병들과 국민이 하나가 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이어 열린 경축연에도 참석해 군을 재차 격려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흔들림 없는 안보의 반석이 돼야 한다며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야말로 군의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장병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경축위원회는 2000년 6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예비역 대령과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1사단 소속 장병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어제 제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군에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 당시 군 장병들이 보여줬던 전투 행동과 빛나는 전우회 등 용사들의 믿음직한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한 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걸어온 지난 67년은 조국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온 시간이었으며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제력을 기초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이제는 세계 13개국에서 천여 명의 한국군 장병이 평화유지와 재건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 내후년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과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완료 시기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5개년 발전 계획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자 역시 현재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한국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5개년 발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소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지난 이어도 남쪽 공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당장 시험 발사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발언을 했다며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은 한국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북한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한국 남쪽에 위치한 포항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군사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주로 이제 백두산 근처, 개마공원 근처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제 500km 사정거리 가지고 타격이 힘듭니다. 따라서 800km짜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북한의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10분 내로 타격할 수 있는 사선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함부로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두렵게 되죠.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최대 800km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 군당국은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개발해 지난 6월 초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500km에 이어 800km 탄도미사일이 2017년까지 실전 배치되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두 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도입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면 미군 15만 명의 추가 파병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군이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붕괴 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 15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후회 최소화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미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전쟁이나 경제 실패의 결과로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찾아내 장악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경우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포격기지들을 제거하고 장악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확립하며 인도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큰 부담은 결국 미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이동, 특히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공군과 해군,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군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기지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군이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북한군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대신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되면 서울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폭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 북한의 폭격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상군이 지하요새 등에 은닉된 북한의 폭격기지를 장악하기 전까지 모든 폭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폭격기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미군과 한국군이 참가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미국의 군사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군사위원회에 지난달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본주 부회장은 북한의 위협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is changing. A provocation cycle could lead to an artillery barrage of Seoul.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 끝에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8,000문의 대포와 다연장 로켓 등을 통해 서울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주 부회장은 또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된 후 핵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물질들이 외부로 밀반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의 변화, 이런 논문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의미와 중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은 그 김정은 정권의 그 통치 전략이자 마치 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이제 펼치고 있는 그 대내의 많은 정책이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많은 변화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핵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그 기존의 그 자원들을 재분배 균형을 통해서 그 안보와 경제라는 그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김일성 시기에나 또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그러한 자원이 국방에 집중해서 경제가 파탄 났거든요.
네.
근데 이 김정은 시기는 그러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민 경제로 이러한 어떤 자원을 재분배, 이동하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사회 간에 그 기존의 어떤 분배가 변화를 하게 되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반발을 하게 되고 또 혼란을 가져오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마찬가지로 성군 시대를 거쳐온 어떤 군부들의 반발을 사전에 이제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틀어지고 또 인민들에게는 변화를 보여주는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은 김정은이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의 그 논리와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또는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하에서는 선군 정책 그대로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과거 그 김정일 시기 군은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 시기의 군은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선군 정치를 만들었고 또 선군 정치의 그 가장 큰 수혜자로서 군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나 군의 위상 및 역할이 김정일 시기 선군 정치였던 중심 주체에서 김정은 시기에는 어떤 그 경제 객체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자원 배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선군 정치가 아니라 명목상으로 선군 정치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는 현재까지 여전히 체제 유지 및 생존 전략으로서 이제 군이 중요하고 선군 정치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군 정치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그 김정은이 이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과거 이런 군의 과도한 어떤 군사주의와 선군 정치를 벗어나서 어떻게 이런 군사주의를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의 미래 또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 김정은의 4대 전략적 노선 또 3대 과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 김정은 시대 국방 정책은 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어떻게 이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도 안보에 문제 없는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의 핵심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 이렇게 군사 부분에 뭐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만큼 줄인 만큼 또 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군력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4대 전략적 노선은 김일성 시대에 말하는 그 4대 군사 노선하고 약간 혼동이 되는데요.
네.
그거와는 분명히 이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 네.
북한에서 아직까지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을 일괄적으로 발표해 본 적은 없지만 북한이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4대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은 정치 사상의 강구나 도덕의 강구나 그다음에 전법의 강구나 다병정의 강구나라는 어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에 투여하면서도 군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네 가지 분야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4대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3대 과업은 이런 4대 전략적 노선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그 다음에 운영적 측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이 군력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상무장의 강조,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실질적인 훈련, 이 세 가지를 북한에서는 3대 과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일 제1위원장이 북한식 국방개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 핵 억지력을 내세운 재래식 전략의 선택적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만 좀 이제 북한식 국방개혁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과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 한테 쉽게 와닿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국방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국방을 구현하자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핵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건설하는 방식이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방산 비리다 이런 것에 얼룩진 지금의 우리 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북한은 뭐 경제 핵 병진 노선 하에서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이런 전력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 중에서는 항공 및 반항공 전력에 대한 을 중심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증강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 임명될 만큼 그 항공, 반항공 전력 강화가 중요하고 또 경제 핵 병진 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하기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무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투여할 수 있고 또 인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본다면 그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 그리고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에 관련된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항공 및 반항공 전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공 반항공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 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북한 주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대규모 공습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공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방어하고 막는 측면에서 본다면 항공 반항공 전력이 주민을 안심시키는 효과, 그 안심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경제생활, 인민생활에 매진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봐요. 예전에 미국과의 1대1 상대였다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조금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러니까 자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을 이렇게 계산을 하겠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단순히 미국과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으로 쏘는 것만으로 카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다른 잃을 것들, 마이너스 요인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손익분기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전보다는 북한의 고민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고민도 좀 어려워졌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쏘는 것에 대한 약간 것이지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정도 예를 들면 그 계산법이 끝나고 또 자신들이 시간에서 더 이상 어떤 기다리지 못하고 발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뭐 발사의 가능성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셈법은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미시연구소 김동엽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 군사 분야 변화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열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이란이 지난 7월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로는 처음 개최된 것으로 두 나라 외교장관은 핵합의 이후 양국의 협력과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란 핵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제재가 해제되면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자리프 장관도 이란이 핵합의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제재가 풀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란 핵합의가 대화를 통해 난제를 해결한 선례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며 이 경험과 지혜를 동북아 지역 안정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영국이 지금까지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개인이 33명, 기관 기업이 3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연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29일 영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개인 33명과 기관 기업 36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에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와 이재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용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봉총회사 간부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철의 총정치국 부국장과 오국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동원 전 39호 실장 등 유럽연합 제재 대상 21명도 영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유엔 대북 제재 대상 20곳과 함께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광성무역, 조선국영보험회사 등 유럽연합 제재 대상 16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필요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도 이에 따라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겸 대남비서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해 노무현 당시 한국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어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절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역들이 공동으로 쓴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4 남북정상선언의 일부 내용이 1일 공개됐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은 2007년 9월 26일 최승철 부부장과 원동현 실장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양건 부장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00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선언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남북한이 합의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 등을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계기는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통해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에게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후 김만복 전 원장은 북한의 초청으로 세 차례 방북해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 양측이 힘들게 완성시킨 훌륭한 문건이지만 지난 5년간 진척이 없어 빈종이, 빈 선전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어떠한 정권도 하루아침에 미국 정부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남북한이 서해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와 관련된 뒷얘기도 담겼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에 대해 북한의 해주 지역은 개미조차 들어가 베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끈질긴 설득에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고록에는 이 밖에 14 남북정상선언문 최초 안에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확대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회고록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오는 4일에 맞춰 공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 저녁 8시부터 자정 4시까지,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틀째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또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에 배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러시아가 1일 시리아에서 이틀째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ISIL의 지휘소, 탄약고 등 12개의 ISIL 관련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습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ISIL이 아니라 다른 반군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중동 지역 매체들은 이 시리아군 당국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인근 반군 점령 지역에 최소한 30회의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해당 지역은 ISIL이 아니라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여러 반군 세력들이 점령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알카에다 연계 무장 세력인 알 누스라 전선처럼 연합군도 공습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군과 함께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반군들도 있는데요. 시리아 내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인 테자 무알레자의 작전 지역도 러시아의 거센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펼쳐진 러시아의 첫날 공습도 마찬가지로 ISIL 점령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첫날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 등을 공습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8개 목표를 공습했다며 실제 공습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따르면 이곳은 순위판 무장세력 ISIL이 아니라 다른 반군들이 점령한 곳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공습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공습은 ISIL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는 저희 BOA 방송에 ISIL의 활동은 라카와 알레포, 다르엘조르에 집중돼 있다면서 러시아의 홈스 공습은 ISIL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다른 반군들에게 공습을 가한 건데 미국이 우려했던 상황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거란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이 임박해지자 ISIL을 겨냥한 공습은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는 첫날부터 ISIL이 아닌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반군들에 대해서도 공습을 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인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ISIL만 공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오바마 정부의 순진한 생각이다. 이 러시아의 목적은 아사드 정권과 또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미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시리아에서의 공격 목표는 ISIL이고 그렇지 않다는 서방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조금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은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는 데 국한될 것이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습이 시작된 후에 러시아 당국자들은 다른 테러 세력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테러 세력으로 묘사를 해왔고요. 또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해왔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이 모든 반군에 대해 공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각자의 셈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아 상황 더욱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뉴욕 유엔 총회에서 만나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때도 이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선 계속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서방국들은 아사드 정권 민주화 요구를 유혈 진압하고 자국민을 학살했으므로 합법성을 잃었고 시리아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온건파 반군들을 시리아의 대표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시리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아사드 정부다. 따라서 아사드 대통령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견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을 공격한다면 이들을 지원해서 ISIL을 물리친다는 미국과 연합군의 작전 목표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예. 자, 이번 러시아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라는 주장도 나왔던데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요. 시리아 한 반군 단체가 러시아의 공습이 가해진 네 곳에서 민간인 36명이 숨졌고 이 중 5명은 어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정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라브로프 장관도 러시아의 공습 목표는 ISIL이라는 그런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연합군은 러시아의 개입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ISIL을 겨냥한 기존의 공습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 연합군이 ISIL에 대한 공습 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오히려 ISIL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연합군은 현지 지상 병력에 대한 공습을 지원해서 ISIL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소탕한다는 목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군은 어제도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자,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아사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 동시에 시리아에서 공습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점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능한 빨리 군사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내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 이라크 바그다드에 협력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러시아와 다른 어떤 나라도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 기지에 배치된다고요?
네,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5월까지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됐던 조지 워싱턴호가 정비를 위해서 떠나면서 후속으로 배치된 겁니다.
네, 자 그럼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떤 항공모함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로널드 레이건호는 지난 2001년 취역한 항공모함이고요.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배수량 10만 1톤에 길이는 333m에 달하고요. 최첨단 전투 장비들을 장착했습니다. 또 모두 90대의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등을 실고 있습니다. 승조원도 무려 5,000명에 달하고요. 이번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호는 기존의 조지 워싱턴호에 비해서 전력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존 조지 워싱턴호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이 로널드 레이건호를 일본에 배치한다는 건 아무래도 미국이 아시아 지역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체적인 국방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이 아시아에서의 안보 태세는 더욱 강화한다 그런 방침을 밝혀왔었습니다. 또 이번 로널드 레이건호 배치는 일본 아베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지하는 조치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반도를 비롯해 지역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지역 해양 전력을 총괄하는 거점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로널드 레이건호가 곧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8일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한국의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지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이 무장 세력 탈레반에게 빼앗겼던 북부 요충지를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탈레반이 점령했던 곳은 아프간 북부 요충 도시인 쿤두즈입니다. 이 쿤두즈 경찰 대변인은 이를 정부군이 전날 밤 미군의 항공 지원을 받아 쿤두즈 탈환 작전을 시작했고 이날 오전 주지사 사무소와 경찰서, 정보기구 그 주요 건물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도 이날 새벽 아프간 특수부대가 쿤두즈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아직 완전히 탈환된 것은 아니고 탈환 작전이 진행 중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직 그 작전 종료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뭐 주요 시설을 되찾았고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프간 내무부는 또 작전 과정에서 이미 200여 명의 탈레반 대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군 측 사상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쿤두즈 주민들은 중앙광장에 걸렸던 탈레반 깃발이 내려지고 정부 깃발이 다시 개양됐다고 전하고 있고요. 또 곳곳에 탈레반 대원들의 시신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현재 탈레반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탈레반 대변인은 여전히 도시 대부분을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탈레반 전사들이 도시 주요 지점에서 저항을 하고 있고 미군까지 전투에 개입했지만 뭐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측이 서로 이 쿤두즈를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쿤두즈는 탈레반 북동부에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또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까지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특히 1990년대 아프간을 통치했던 탈레반은 지난 2001년 미군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으로 정권에서 축출되고 이후에 잔당들이 그 산악지대에서 항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아프간 북부 도시 쿤두즈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아프간 군과 경찰의 쿤두즈 탈환 작전을 지켜보고 있다. 또 제한된 횟수의 공습과 지원만 하고 있다며 이번 공격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역할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도 1.5에서 3미터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전역에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2도, 남포 최저 13도에서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4도, 강계는 최저 4도에서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23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구름 약간 끼겠지만 해산과 삼지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들어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7도에서 최고 21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11도, 원산 최저 11도, 최고 23도, 해산은 최저 2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1도, 최고 22도, 선봉은 최저 7도, 최고 19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5미터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일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과 면담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의제가 채택되는 데 있어 북한이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남북한이 지난 8월 25일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한이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남북 협력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이 북한에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1일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군사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30일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양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전투기들과 러시아 전투기 간 우발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난 뒤 충돌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긴급 군사회담을 여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1일 시리아에 이틀째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공군기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사령부 한 곳과 탄약창고 두 곳 등 12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공습 작전이 ISIL뿐 아니라 일부 반군 단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시리아 공습은 오직 ISIL과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의 움프카 대학에서 1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20살의 총격범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대학 내 건물들을 수색하고 있지만 더 이상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움프카 대학에는 3천 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평화가 아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합의라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란은 수십억 달러 자금을 확보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로켓 공격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1일 지난 9월 26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서 일종의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30만 건은 넘지 않아 30주 연속 3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서남부 광시자치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30일과 1일 광시자치구 류저우시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병원, 상점 등에서 모두 18건의 우편 폭탄이 연쇄 폭발해 최소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안에 따르면 웨이시는 배달부들을 고용해 폭탄 우편물을 여러 시설에 배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인터넷 매체는 용의자가 노동교화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시설을 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도심의 빅토리아 광장에는 그동안 난민 400여 명이 천막촌을 형성한 채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1일 버스를 동원해 광장에 있던 난민들을 갈라치 올림픽 선수촌까지 수송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